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15대0의 만장일치로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모든 북한 관련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촉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일, 한미일은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장관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지금은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부장관은 문 대통령도 대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북한과 당장 대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화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우선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에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유엔 결의가 북한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했다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는 오늘 오후 마닐라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이 회의엔 미국과 남북한을 포함해 모두 27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로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대응에 국내 미국 외교 인력을 대폭 추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음 달 1일까지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미국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특별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뇌물 공여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가치를 피고인들이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전쟁 범죄를 조사해온 유엔조사위원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스위스 법무부 장관 출신인 까를라 델폰테 시리아 내전조사위원은 어제 스위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직서를 썼다며 유엔 안보리가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정치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37일호는 북한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발사 이후 열흘 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데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7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미한 양국의 공조 강화와 압박과 제재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포기였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언급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이뤄냈다고 말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두 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미국이 다양한 무력 시위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해 관심을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안한 남북 적십자 회담 및 남북 군사당국 회담은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한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넉 대의 배치 문제와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의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또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모든 대북 관련 결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국제사회도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막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마쳤다며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찬성 15표, 반대 0표로 채택한 것이 매우 기쁘고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7일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중단이 북한이 미국에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신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can shift and have a dialogue around the future of North Korea so that they feel secure.
미국은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마주앉아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그 같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며칠, 몇 주가 될 것인지 기간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30일만 준다면 대화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접근하는 북한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을 수행 중인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대북 제재 등 압박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비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결의는 또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대북 결의를 집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편 북한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유지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는 물론 중국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환영 만찬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주쳤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이 시급한 만큼 다른 정치적 상황을 제쳐놓고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7일 마닐라에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에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회였지만 두 제의에 적극 호응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북한의 리 외무상은 한국이 미국과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7일 오후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의 대응 방안 등 향후 대북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상황 평가 등을 공유했으며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이에 앞서 6일 저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만나 북핵 문제와 한러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정부는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아래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ARF를 계기로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아세안과의 친선을 확보하려던 북한 외교는 성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은 북한과 현지에서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의 대접은 쌀쌀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리영호 북한 외무상에게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소망에 어긋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중국관영 인민망이 지난 6일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에 앞서 현지 기자회견에선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서 또 다른 충격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의 지난 5일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성명에서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과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 성명은 이어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열린 ARF 환영 만찬에 불참함으로써 기대를 모았던 미국 외무장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틸러슨 장관의 환영 만찬 불참 소식을 전하면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 외무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올해 두 차례 ICBM급 도발로 대북 강경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며 이번 ARF 회의에도 이 같은 상황 인식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사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실험에 거의 물론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거의 성공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고 국제사회가 더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 중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결국은 동의를 했다라는 것도 명분상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ARF 회의의 결과물은 의장 성명 형태로 나올 전망입니다. 서강대 김재천 교수는 올해 ARF 의장 성명에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리용호 외무상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도발로 인한 국제적 합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 고도화 의지를 꺾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번 결의가 기존 결의에 담긴 조치들을 확대 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했으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또한 확대하는 조치들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는 평가입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결의가 기존 결의에서 부분적으로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등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산물 수출에 대한 금지도 새롭게 추가한 점, 그리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해외 신규 고용 제한 조치 등이 북한의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에서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2억 5천만 달러, 납과 납광석 1억 달러, 그리고 해산물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에서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정도로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을 압박할 가장 확실한 수단인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 때문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중국이 100%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타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다든지 그럴 정도의 큰 영향은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를 내놓을 때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조치들로 대응해왔다며 이번 제재 결의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석탄 등 광산물의 수출 금지 조치는 이미 작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 호에 북한 석탄 수출 물량 제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년간 잠정적으로 북한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생산된 석탄을 내수로 돌리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주요 조치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적극적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중국의 많은 어선들이 입어료를 내고 북한 영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해상 거래가 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기들의 그 설비를 그 어선을 투자를 해서 그 생산물을 자기들이 다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공식 교육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수산업 쪽의 그 봉쇄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 제한 조치 또한 기존 인력은 그대로 두고 추가 고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허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는 발표 기관에 따라 1만 9천 명에서 10만 명 이상까지 제각각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처럼 실태 파악이 안 된 만큼 추가 고용을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외국 기업들의 대북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한 조치는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 개발구의 앞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추가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비자를 사실상 면제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18개 나라 국민들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했고 8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 입국 사증을 통해 간편하게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새 조치가 사실상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자 비자가 발급되는 18개 나라엔 북한과 인도, 이란, 일본이 포함돼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드프 러시아 총리는 앞서 지난 4월 이 조치를 승인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새 조치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건설 노동자 출신인 조모 씨는 4일 VOA에 전자비자 발급으로 북한 정부의 건설 노동자 송출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 노동자 규모도 더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러시아 정부가 새 전자비자 유효기간을 30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기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러시아에 입국한 뒤 북한 당국이 개입해 기한을 조정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니란 겁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 5만여 명을 파견 중이며 이를 통해 해마다 적어도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인 전자비자 발급 조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재기 위해 노동자 해외 파견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건 위험한 북한 정권을 지원하거나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차단 노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대변인은 올해 초 VOA에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핵개발에 도움을 주고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는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서명한 대북 제재 강화법 역시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최근 국제축구연맹 FIFA의 서한을 보내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방조했는지를 조사해 확인되면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북한인들의 러시아 입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며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지난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을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 북한은 러시아가 미국 편을 든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옆으로 밀려나 입지만 좁아질 것이란 겁니다. 드미트리 페데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4월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제재를 통한 대화를 결코 지원한 적이 없다며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로 미러 관계가 더 악화되는 분위기여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받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노동자 파견 3대 지역인 중동은 규모가 더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미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많이 파견하는 걸프 지역 내 미 핵심 동맹국에 북한 노동자가 6천 명이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안에 아랍에미리트에 북한 노동자 천여 명이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역시 7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를 줄이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해마다 12억에서 2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행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오늘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면서 이를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이상 이미 천명한 대로 미국에게 1,100배로 대가를 결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정부 성명은 이와 함께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위적 핵 억제력을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대북 제재 결의에 공모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북한 학자들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비자 신청서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하려던 북한 학자들이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대표단 10명이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이번 주 열린 국제 고려학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 학자들은 전통문화와 철학, 고전문학, 역사와 교육 등이 전공이라며 두 명의 북한 정부 감시인이 이들과 동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중에는 고구려 시대 역사 분야에서 잘 알려진 조이승 북한 사회과학원 고구려 연구실장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질랜드 외무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채 이민국에 문의하라고 말했고 뉴질랜드 이민국은 비자 신청서가 거부된 것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지만 법률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더 이상 논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지난해 뉴질랜드안 대학을 방문한 3명의 영어 교수와 민간 차원의 다자 안보 대화체인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가 올해 3월 오클랜드에서 개최한 연구회의에 참석한 북한인 2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과거에 북한인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고려학회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클랜드 대학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미국과 유럽,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130명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국제고려학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탈북 여성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 특히 경력이 단절된 40대 이상 여성들을 모아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돕고 있는 서울시 탈북 여성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이끄는 강유진 씨는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지 8년 정도 된 탈북 여성입니다.
저는 이제 8년 되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8년 되니까 이게 그 전에는 저도 제 욕심과 제 생각과 고집과 그런 걸로 막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라는 이런 공간을 한다는 게 진짜 어지간한 그 판단력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꾸준히 탈북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미싱하고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이제 하나가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뭐
강유진 대표는 8년 동안 한우물을 파면서 이제는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려보면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남한에 정착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돈 잘 벌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터득했어요. 근데 이제 금방금방 오는 탈북민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이제 모범이 돼서 또 선배로서 통일 연습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강유진 대표는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남한에 와서는 북한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며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밝은 성격과 도전 정신으로 남한에 와서 3개월 만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 2009년도 와서 3개월 만에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KB랜드라고, KB랜드라는 게 코리아, KB, 베비, 랜드 해서 KB랜드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인형, 이제 공장은 하나왕구였어요. 이게 하나원 나왔다고. 근데 사장님들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몇 개월 만에 하나라는 걸 빼버리고 이제 KB랜드라고 세련되게 했다는 건데 역시 실패했어요, 저는.
의욕이 너무 앞섰던 강유진 대표는 처음 도전한 사업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한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마음만 앞선 도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 와서 저 인형 공장을 할 때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돈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뭐 이러면 딱딱하게 막 안 주면 어찌 안 줍니까? 뭐 이러면서 막 대들고 근데 남한은 45일 만에 결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주면 다음날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거래처에서. 근데 그 룰이 다 룰이 있더라고요. 봉쟁.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이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가 나가면 저 강유진 저거 완전 나보고 그래요. 야 너 많이 용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맺었던 거래처 사장들과의 인연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강유진 대표를 잘 보듬어주고 또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센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래처 갈 때도 거래처 함께하는 사장님 모시고 가야 되고 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 엄청 그때 저를 막 더듬어준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그 끈을 놓지 않는 거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지금까지 그렇게 그분들 일이에요 지금 다 그거 해주고 있어요.
고향인 함흥에 가서 함흥시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이 강유진 대표의 소망이자 꿈이었습니다.
저는 통일되면 함흥시장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5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강사 자격증 딸 때 희망을 적어요. 통일됐을 때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함흥시장이 되겠다고 썼어요. 될 겁니다. 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이제 더 잘해서 이제 크게는 멋있게는 안 될지라도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여기 한국에서 지금 배운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이분들이 이제 다 이제 통일된 그 함흥 땅에 함흥의 고향이니까요. 함흥에다 이제 봉제 공장 크게 세우는데 봉제 공장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하나는 이불 공장, 하나는 아기용품 공장, 하나는 이제 생활용품 공장 이렇게 할 거예요.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바라고 있는 강유진 대표는 오늘도 통일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곰돌이 인형은 제가 전문가니까 이제 곰돌이 인형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불 공장은 이불 덮어야 살잖아요. 진짜 생활에서 이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만든 아기 이불 예쁘게 한 거 이제 북한에서 고통받고 배고픔에 떨고 있고 아픔에 또 고통받고 있고 배고픔에 막 떨고 있는 애들한테 이쁜 곰돌이도 선물 주고 또 이쁜 이불 덮어서 진짜 잠시나마 행복하게 하는 걸 보는 것이 제 소원이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 구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예. 한국 내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주말 동안에 필리핀에서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요. 지난 토요일 5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가 큰 주제였는데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동성명을 냈지만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는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 주장이 크게 엇갈려서 회의 당일 성명 발표가 불발됐습니다.
예,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엇갈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토요일 회의 직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요. 지난달 4일과 28일 거듭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무거운 우려를 표하고요.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예. 예, 성명에는 북한이 거부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도 담겼는데요. 예. 이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요. 중국에 대한 비판이 빠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에 유의한다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는데 예. 중국을 비판해야 한다는 베트남의 반대가 완고해서 성명 발표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견이 있긴 했습니다만 성명이 가까스로 나오긴 한 거죠.
예, 진통 끝에 다음 날 성명이 나왔는데요. 예. 회의 당일 이례적인 심야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다음 날인 이 6일 어제도 회원국 외무장관들 사이에 후속 접촉이 이어진 끝에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요, 남중국해 일대에서 의 간척 매립 사업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가 나왔고요.
예.
인근 해역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좀 진통을 겪었던 것이 중국을 비판하는 부분 어떻게 언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네, 성명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못 박진 않았는데요. 남중국해 일대의 간척 매립 사업이란 중국이 진행해온 그 인공섬 건설을 가리킵니다.
예.
또 비군사화란 것은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구축해온 중국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의미고요.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예. 강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그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진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최근 주요 현안에서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의장국 필리핀과 또 전통적인 친중 국가죠. 캄보디아 등을 통해서 이 활발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예.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강도와 분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한 건데요.
예.
최근 남중국해 지원 탐사를 계획했다가 중국의 군사적 공격 때문에 중단한 베트남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회의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결국은 중국의 노력이 무산된 건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아세안 외무장관들 사이에 별도의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처리 방향 등을 규정한 이 행동수칙 기본틀에 합의한 걸로 왕 부장이 이날 밝혔습니다.
예.
이 행동수칙 초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상정돼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당사국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현장에 가 있는데요.
예.
틸러슨 장관은 오늘 고노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 또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개발과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에 더해서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해 7월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군요.
네, 최근 수년 동안 이 병상에 있는 아버지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서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예.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예.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300억 원 미하로 약 한 2,66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히면서
예.
이 과정에서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국회 청문회에서까지 위증을 했다면서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특별검사가 설명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 씨가 주도한 재단 등을 통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최 씨 등이 국정 주요 활동에 개입하도록 한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역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근 최 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기업이 삼성이고요.
예.
삼성은 또 승마 선수인 최 씨 딸에게 값비싼 외국산 말과 해외 훈련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또 대통령 최측근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측의 행위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핵심 과정으로 꼽혀온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권의 도움을 바라고 감행한 뇌물 공여라는 게 공소 내용인데요.
네.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것은 이만한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고요.
네.
유 무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확정이 되는데요.
예.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을 하더라도 형량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특별검사, 이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이재용 이용 부회장이 오늘 선거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게 제 탓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건데요. 이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진행된 계열사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예.
공소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고요. 이 삼성이 최순실 씨 딸의 승마 선수 활동을 도운 것도 최 씨 측의 강요와 공갈의 결과지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예.
이 부회장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 중에 정권과 측근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오는 한 25일쯤에 선고 공판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는 25일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부회장과 변호인 측은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할 계획인데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 혐의자들에게 세 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0년 대선,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죠. 다음 대선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출마서를 보도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에
예.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신문은 펜스 부통령 등 일부 공화당 정치인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그림자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 펜스 부통령 등이 대전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예.
특히 펜스 부통령은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꾸렸고 또 정치자금 모금단체를 출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사는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든 팀에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보도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라면서 행정부를 분열시키려는 언론의 시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가짜 뉴스가 나오든 자신과 자신의 팀은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하고 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은요. 펜스 대통령의 이런 반박 성명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정확성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백악관 측은 어떻게 반응했을지도 궁금하군요.
네, 펜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다면서 완전한 소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예.
켈리안 코노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요. 어제 이 ABC 디스위크 방송에서 이 펜스 부통령이 2020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연방 하원 의원과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낸 주류 정치인인데요. 공화당의 거물급 후원가인 억만장자 코크 형제나 보수적인 정치단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류 세력 가운데에는 펜스 부통령이 2020년 공화당 후보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또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또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충성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공개 성명 내용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다를 게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펜스 부통령 이외에 다음 대선에 출마할 공화당 인물들로 언론에서는 어떤 인물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또 벤 세스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 등을 들었는데요.
예.
특히 지난해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케이식 주지사는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 출마 가능성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예.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 나가겠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케이식 주지사는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더라도 맞서 공화당 경선에 나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강계 지역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3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0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31도.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1도. 사리온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풍산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5도, 운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고위 관리들과 장시간 북한에 관해 논의하며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1시간여 동안 길게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화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우선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에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조건이 맞으면 미래에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자세한 대화 조건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유엔 결의가 북한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했다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는 오늘 오후 마닐라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회의엔 미국과 남북한을 포함해 모두 27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15대 0의 만장일치로 새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일과 한미일은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장관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지금은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도 대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북한과 당장 대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저항 세력 탈레반이 민간인 수십 명을 학살했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현지 관리들은 지난 5일 탈레반이 사르예플주의 미르자 오랑 마을을 공격해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예플 주지사는 특히 탈레반이 집들에 불을 지른 뒤 여성과 어린이 등 4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소수계인 이슬람 시아파 하자라 주민들이며 일부 사망자들은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고 지역 당국은 보고했습니다. 리암 맥더월 유엔 아프간 지원단 대변인은 오늘 VOA에 학살 보고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대변인은 학살은 근거 없는 선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상반기에만 아프간 교전 지역에서 민간인 1,700명이 숨지고 3,6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특별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뇌물 공여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상 BOE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